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요셉과 관련된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형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한 장에 네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이 형통한 인생임을 소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끈질기게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다 말씀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결코 형통하다 볼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가 몸으로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결코 형통한 생애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이러한 비극적인 자리로 요셉을 이끌었는데 만약에 형들의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설 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바람에 그는 한순간에 비극의 주인공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그는 억울한 모함과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형통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에 대한 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통, 또 이 형통을 이야기할 때 즉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만사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좋은 것들이 자기 생애에 채워지는 것이죠.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대신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 또 슬픔, 아픔, 눈물, 공포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과 이런 나쁜 쪽의 내용들 고난이나 시련, 억울한 것, 또 오해받는 것, 아픈 것, 비명 지르는 것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절망의 자리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오히려 그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끈질기게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의 의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야말로 형통해서 복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형들이 못돼 먹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여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실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상을 받는다면 모든 오해가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러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든지 또 이방 나라에 팔려왔는데 자기 고향으로 금이 환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상으로 복으로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생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야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함을 계속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가혹하고 혹독한 자리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형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느 쪽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서를 쓴 것 중에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말미에 해당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 또 여기에 이 당시 득세하고 있는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세워진 그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든 핍박과 박해가 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격려의 말 여러 중에 디모데가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박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이 핍박이 우리에게 없도록, 이 악의 무리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분명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교회의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현실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 그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 현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게 하기 위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박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보호받아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늘 승리하고 잘 나가는 자리로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시대와 현실을 분별해내는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견뎌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라. 피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드린 말씀대로 고난을 없애는 방법,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비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신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시면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생명을 무엇에 의존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에 의존한 것처럼, 만나가 아니고서는 이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에 오로지 온전히 그 만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목마를 때에 다른 것도 아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그들의 갈증이 해결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나를 따를 때에는 내가 이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를 따라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 있는 고백 또는 우리가 버거워하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지 않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탁한 것을 능히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담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나 또 자기의 뒤를 따르고 있는 디모데에게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절망과 공포의 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자도 없고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는 자리로 그리고 요셉 스스로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형통한 생애를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고 시련을 없애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내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 내가 울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오시면 그 비명을 지르는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고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는 비명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를 뒤집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백을 끌어내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에게는 멘토가 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도 연장자이시고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늘 제가 의논할 것이 있거나 기도 부탁할 것이 있으면 이 목사님께 의논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작은 아들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해서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전화를 받았더니 구급대원인데 아드님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에 엄지손가락 사고가 나서 어느 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자다 일어났으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응급실로 찾아갔겠죠. 아이에게 쇼크가 와서 대단히 위급한 상황도 넘기게 되고 또 그 접합 수술도 해야 했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선생님이 수술은 잘 되었지만 혹시 연결 부위가 살이 괴사하게 되면 2차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견도 듣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얘네가 아프거나 어디 다쳐서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애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 그냥 아프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아서 이 아이들 잘 자라온 거에 대하여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아이가 이렇게 다치고 또 아이가 힘들어하고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또 부모로서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기도를 본인이 처음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쉴 새 없이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누가 추측하더라도 요셉의 저 깊은 심정에서 피를 토해내는 것 같이 되뇌어지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응답이 안 오죠. 풀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 더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 다가오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망,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 겉으로 볼 때에는 억울하게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을 가질 것도 희망이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인자가 더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손길을 통하여 은혜를 입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큰 구도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를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끝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충분히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온 한 분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후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 다른 원인 때문에 매년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단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이죠.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자기의 삶도 나아지고 할 텐데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다가 주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많이 주면 많이 받고 바다가 적게 주면 적게 받고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고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으로 그리고 나만이 너희 생애의 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간과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내 머릿속의 지혜나 어떤 뜻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무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서 있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너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는 너가 다른 것을 은혜의 요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여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해 하여서 지금 이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 내용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꺼내놓으면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주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사실로 하여금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모든 고난이나 고통에서 배제되어서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편들고 있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지금 죽여서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충분히 보상받고 당신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내가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울왕을 살려둔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 그 위협을 피하여서 그 칼날의 공포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는 이상 나는 지금 여기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되는 수없이 많은 정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치 이루어진 것과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의 신앙의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과 야곱과 지금 요셉에게도 그러하시듯이 그 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재미있어 갔다 올만 해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모든 그 군대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다 즐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훈련소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것, 또 자대 배치 받아서 선임병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명령 체계에 의한 갈등, 또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유가 제한될 때의 어려움, 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돌아볼 때에 군생활 재미있고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전우들과 나누었던 즐거웠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취되었던 어떤 희열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평할 때에 군대 재미있었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 재미있었다는 거. 재미있게 했습니다. 군대 재미있었어. 할만하더라. 좋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 때 맞는 양육 방법,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그때 맞는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하는 양육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아직 갓난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서 어떠한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자라나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과 구도들을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죠.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형들의 팔려온 것이 없어야 될 사건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또 오해받는 것이 억울한 일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디자인될 때에 이 요셉이 형들 앞에 서서 고백했던 것,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구상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당신들의 그 일과 손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몰두하고 있었던 감옥에서의 고난의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풍요한 일하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고난이나 고통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묶여서 어떤 제한을 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듬고 깎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침내 목적하시는 그 마지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소망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여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여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로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또 그 고난의 자리를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며 넘어올 수 있게 해주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과거에만 은혜 주시고 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자르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은혜의 효력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부어주실 약속이라는 것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 또 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두렵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소리 지르는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옛날에 여기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나 힘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까지 찾아 내려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 꺾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충만한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는지,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지 민감하게 살펴보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를 은혜로 뒤덮어 주셔서 내가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생애 그리고 우리의 현실들을 둘러볼 때에는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울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 주신 것은 거기에 은혜를 담아 너를 내 뜻대로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형통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형통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형통입니다. 이 자리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고되고 아픈 두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가 결코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